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라반인데 야곱처럼 피해자 행사를 하고 있진 않은가? 내가 라반인데 야곱처럼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서 살았던 20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특별히 이제 외삼촌 라반의 그 물질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바르게 우선순위를 잡지 못한 그런 태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걸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나 또한 우리 또한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지 못했을 때는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살폈죠. 외삼촌 라반이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야곱이 고생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가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사실 이 야곱도 그런 우선순위가 바르게 잡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삼촌 이 라반과 같은 이 반면교사를 교사를 통해 배우게 하셔서 온전히 깨닫는 눈을 주시고자 한 거죠. 지금 야곱은 자기보다 더한 사람, 이 삼촌 라반으로 인해서 자신의 바르지 못한 우선순위가 드러나지 않고 마치 라반이 큰 문제처럼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고 그래서 내가 고쳐지고 내가 바르게 성장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항상 나보다 더 세 보이고 강해 보이는 그런 존재들로 인해서 마치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 사람들이 마치 삼촌 라반같이 나보다 더 극성맞고 강하고 커 보이는 그 바르지 못한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서 막 한탄하는 거예요. 자기도 가해자인데 피해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변화하여 성장하는 이거는 바로 나 자신뿐이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고쳐진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이 여러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반면 교사로 삼아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잘못된 일과 그런 실패를 거울 삼아서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세우셨고 그래서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함께 공동체 속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공동체 속에 속한 여러 사람들의 실패와 성공의 모습을 보면서 꼭 자기가 직접 바닥을 치고 실패해보고 그래야 배우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서로 보고 배워서 서로 반면교사를 삼아서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결국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보다 더 남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죠. 야곱처럼 그냥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삼촌 라반만 탓하고 자기의 오름을 은근히 주장하면서 자신을 고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 유일한 거는 그 어떤 다른 것도 없다. 바로 내 자신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각자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말씀의 가치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야곱은 그런 삼촌 라반 밑에서 어떻게 해서든 생존하며 자기의 삶을 찾고자 몸부림을 치는데 14년간 그 신부를 얻기 위한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교활한 삼촌은 유능하게 아주 그냥 또 싸게 치는 이 일꾼 야곱을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설득하고 교묘하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인으로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삼촌의 속내를 알면서도 그런 사람에게서 자기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또 계약을 맺고 6년의 삶을 더 하란에서 살게 되죠. 워낙 삼촌이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이라 야곱과 계약을 해놓고도 자기에게 불리하면 자기 스스로 계약한 것도 마음대로 자기 유리하게 바꿔버리는 한마디로 악독 지주여서 야곱은 그런 삼촌이 말을 바꾸고 꼬투리를 잡아 자기가 모은 재산을 도저히 가로채지지 못할 만한 그런 조건, 그 완벽한 계약 조건을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안한 게 완전히 단색으로 된 양이나 염소를 그 속에서 이제 그 얼룩덜룩한 거는 이제 내가 갖겠다 이런 식이었죠. 근데 삼촌은 알겠다 해놓고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가축들 중에 그런 것들을 곤란해가지고 아들들에게 다 줘버렸어요. 3일기를 떨어뜨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벌써 삼촌 라반은 계약을 하자마자 꽁수를 부리기 시작한 거죠. 참 남도 아닌데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삼촌이 조카를 이런 식으로 그것도 자기 딸들과 결혼한 야곱 서방이잖아요.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쩌면 뭐 아버지로서 딸들과 헤어지기 싫고 뭐 야곱을 아예 자기와 함께 사는 식솔로 만들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거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우선순위가 잡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막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며 살아요. 이곳에 이민을 와서 사는 분들도 보면 삼촌 나방과 같은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가까운 친척들로 인해서 그 믿고 왔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관계 다 깨지고 그리고 본국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 친척이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또 이런 사람들은 또 교회를 또 잘 다녀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무슨 중직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짓거리는 이렇게 사기 처먹는 라반처럼 살아요. 이 자기 망신, 교회 망신, 하나님 망신 시키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빨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 바른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게 된다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죠.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 친구들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삼촌 라반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다, 집사다, 뭐 리더다 이래가면서 온갖 사기 다 처먹고 사람들 다 이용해 먹고 하나님이 목숨 걸고 예수님 목숨으로 건져낸 생명들을 전부 다시 막 지옥으로 되돌려보내는 그런 미친 짓들을 하는 거죠. 자, 어찌됐든 야곱이 이런 식의 계약을 해도 삼촌이 사기를 치니까 이제 자기의 재산이 될 수 있는 이 전박이 양과 염소들을 그 단색 투성이의 가축들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려는 노력을 해요. 근데 좀 아쉬운 건 그 방법이 좀 너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해한 인간적이고 미신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 방법이 또 이게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때 야곱은 유목민으로 이제 목자 생활을 오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색 양이나 단색 염소 사이에서도 전박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가 자세한 관찰과 경험을 통해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오늘날 과학으로 분석해보면 맨델의 유전 법칙인데 그 맨델이 1865년에 완두콩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발견한 과학 법칙이거든요.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은 그러니까 우성과 열성 이것이 대립 유전자에 따라 형질을 지배한다라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유전 형질 중에 잡종 1세대에는 나타나지 않고 잠재 있다가 그 다음 세대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제 이게 과학의 법칙이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이걸 본 거예요. 그냥 과학은 몰라도. 그러니까 야곱이 가축대 중에서 받을 품삯의 우열의 법칙은 잘 몰랐어도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죠. 야곱의 품삯으로 가지게 되는 얼룩이나 전박이 양 그 염소는 그 양과 염소의 부모 중에서 어느 정도 전박이나 얼룩진 것이나 검은 것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가축대 중에서 열성의 형질이 나타난다고 해도 아주 소수에 불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돌보는 단색 계통의 양과 염소 중에 유전 형질이 잡종 1세대에는 나타나지 않고 잠재해 있다가 그 후대에 나타나는 열성 형질을 가진 양이나 염소가 있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경험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한 건 아니지만 경험을 통해 그런 현상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삼촌은 생각도 못하는 그런 아주 기발한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야곱이 취한 행동을 보면 그런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미신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완전 과학적 사고에 근거해서 이해할 수는 없었으니까 자기도 놀랍게 단색 양과 단색 염소가 교배를 해도 얼룩이가 나온다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것이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나름대로 그 답을 찾은 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인한 자연 법칙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30장 37절을 참고하면 뭐 미루나무와 간복숭아나무와 뭐 플라타노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요. 껍질을 벗겨요. 그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내고 그것을 양들이 물을 먹으러 와서 교미하는 거기다가 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니까 그것도 어떤 현상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야곱이 살아남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 그가 옳아서가 아니라 이런 어리숙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우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야곱을 잘 보면 성도가 믿음의 삶에서 자꾸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셔서 되는 일들조차도 마치 자기가 해낸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짓을 했기 때문에 나무를 파가지고 보였기 때문에 됐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목사나 성도들이 야곱과 같이 기도를 이렇게 하면 응답받는다, 뭐 저렇게 하면 치유된다, 뭐 이렇게 하면 애가 진다, 뭐 저렇게 하면 은사받는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다 무시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무슨 자판기 같이 알맞은 조건만 딱 맞으면 복을 쏟아내는 그런 기계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이 무슨 대단한 노하우인 것처럼 뭐 책으로 긍정의 힘, 기도에 응답받는 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면 되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침 그게 맞아서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맞아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뜻에 맞은 거였죠. 근데 대부분 당연히 되질 않으니까 결국에는 점점 뭐 자신을 의심하든 남을 의심하든 설마 저 목사님이 저 신령한 목사님 책까지 낸 목사님이 거짓말하겠어? 내가 부족하겠지. 착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착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리고 좀 이렇게 영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저 완전히 목사가 뻥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믿음을 떠나는 일도 생기죠.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의 어떤 응답받는 방법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기도는 정말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의 결단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막 자기 능력을 드러내는 어떤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날마다 100번씩 외우면 뭐 복이 온다. 뭐 정성스러운 헌금을 매일 새벽 강단에 1,000원씩이라도 바쳐라. 그럼 응답이 온다. 뭐 믿음으로 자기가 받고 싶은 만큼의 월급을 생각하고 그 11조에 해당되는 금액을 헌금으로 바친다면 그 11조 정도의 금액이 오히려 그냥 너의 월급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휴 참 어떻게 보면 기도로 뭘 했다는 말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이어 보이는데 사람들의 지극정성을 보여서 또는 금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다라는 게 굉장히 신앙적이어 보이는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그냥 숟가락을 얹어서 내가 뭘 하니까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힘이 들어가고 착각을 해버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인데 자기가 이룬 것처럼 헛소리들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간증하는 거 보면 마술사 저리 가라요. 이제 대단한 그런 간증들을 하잖아요. 단지 그냥 미신적 사고에 푹 절여지고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성경의 가치와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얘기를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경험했다고 거품을 울고 얘기하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이런 간증과 오류들은요 타종교에도 기독교와 똑같이 많아요. 여러분 치유나 뭐 문제 해결이나 뭐 이런 게 기독교에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치유가 됐든 문제 해결이 됐든 사업이 역전되는 간증이든 뭐 심지어 썩은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고 손에 금가리가 떨어지는 이런 간증들도요. 타종교에서 다 나타나요. 다. 그런 간증들이 똑같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오래지 않은 과거의 간증과 체험은 말씀을 듣다가 인간의 더러운 죄성과 정면으로 대면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철저히 회개하고 그 참회와 성결의 길, 거룩성의 회복으로 변화되는 그게 간증이었는데 오늘날의 어떤 대부분 간증을 보면 어떤 신비주의 운동에 대단히 기복적인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했더니 뭐 아파트 값이 배로 뛰었더라 뭐 이런 거 타인을 향한 상대적인 영적인 우월감, 일종의 선민의식.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딱 지금 뭐 개차반의 그 하나님이 살려준 건데 마치 이게 무슨 대단한 어떤 특별히 사랑받는 민족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뚜렷한 거죠. 그게 이스라엘만 욕할 게 아니라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을 바르게 모르면 똑같이 그런 짓 한다니까요. 눈 깔아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도 사악한 삼촌 라반을 만나면서 그런 곳에서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며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 이거 참 안타까운데 이 야곱이 그런 삼촌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자 하는 것보다 이 야곱 또한 뭔가 신비한 방법으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해 볼 일이에요. 믿음의 조상에 대한 야곱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으니까 자칫 성경과 역사를 잘 분별해서 보지 못하면 아 이런 식으로 뭔가 잘못된 신비를 추구하는 것도 옳은 것인가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 족장사, 창세기의 족장사,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진리,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무언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야곱처럼 잔머리 굴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그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그가 직접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그것을 자기 방법으로 이루어보려고 애를 쓴 거죠. 믿음의 노력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행하는 거라면 대부분 하나님을 미신적인 힘으로 쓰고자 하는 샤머니즘적인 방법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에서 그 야곱과 닮은 오늘날 교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이런 미신적 샤머니즘적 신앙의 모습이 그래서 많이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두려워했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사람으로 빨리 바뀌어갔잖아요. 야곱도 어쩌면 그렇게 보면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성장의 과정 중이어서 이런 인간 중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면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신앙을 전부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오류에 빠져서 그걸 참신앙으로 착각하며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장 큰 미성숙한 모습이 지금까지 보는 모습이 지금 이런 거죠. 신앙을 자기 위주로 해석하고 하나님은 또 자기 생각대로 풀어가는 거예요. 자기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서 상대적으로 내가 착해 보이고 피해자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야곱의 이 이야기를 여기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과 같은 수준에서 믿음의 길을 시작해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삼촌 나방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다 나 이런 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의 잔머리로 축복을 받을 수 없다면, 그러면 야곱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그럼 야곱은 번창하고 축복을 받는 어떤 그런 이스라엘 그 어떤 믿음의 민족의 조상이 됐을까? 왜일까? 이미 답은 다 나왔죠. 일단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그가 어떻게 살아도 흘러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초대를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누구에게나 흘러가는 거예요. 에서에게도 똑같이 기회가 왔고요. 야곱에게도 왔고요. 이스마엘에게도 왔고요. 이삭에게도 왔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갔어요. 같은 아버지 밑에서 같은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초대가 그들에게 들려졌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 게 아니고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인 뭐 야곱이나 이삭에게 그래서 이 믿음의 약속들이 흘러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예요. 그러나 그 은혜,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로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죠. 야곱은 그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 약속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뭐 이거는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숙하냐 그렇지 않냐고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그 시작의 모습은 다 미성숙하고 어리숙해요. 야곱처럼 누가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정말 끔찍한 소리들을 해요. 대부분. 그래서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믿기에 그 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삶. 실수하고 실패하고 오해도 하고 오류를 범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약속의 길로 나아가는 약속대로의 삶.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우상에게로 다른 이방에게로 쉽고 빠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과정에 점차 성장해서 아브라함처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늘 야곱처럼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 착각하고 오해를 해도 다른 우상이나 이방에게로 가지 않고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치 안에서 그 부르신 약속을 따라 걷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삼촌 라반과 다를 바 없는데, 야곱처럼 나보다 강하고 드센 존재를 만나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진 않았는가? 좀 차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들이 가진 약점은 하나님이 주신 눈을 가지고 나를 보지 못하고 남을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하는 잘못은 크게 보이고 완악해 보이는데 내가 하는 잘못은 그저 작은 실수고 심지어 강해 보이는 상대로 인해 스스로를 피해자라고까지 생각을 하죠. 이것이 인간 세상의 삶을 절망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변화시켜야 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딱 하나, 바로 내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비록 남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서 남을 보는 눈은 감고 나를 보는 영적인 눈을 떠서 나의 죄악을 남의 죄악으로 가리고자 하는 야비함과 완악함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도려내야 됩니다. 야곱처럼 라반의 그늘에 가려 자신의 변화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꾸 남 핑계대며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남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전적으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율법적 삶을 기준으로 완전하게 잘 살아가는 우등생일 때 우리를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사람의 삶의 방향,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믿음일 때 도우시고 인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야곱이 순박했으면 나무 껍질을 벗겨서 교미하는 동물에게 보여주면 얼룩한 진송이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참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이런 순박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보셨던 거죠. 자,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도 현재 각자 보내받은 곳에서 정말 뚝심을 가지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와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위기라고 하고 실패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의 길을 끝까지 걷다 보면 그 절벽으로 가는 것 같은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오히려 더 나아가 그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어 우리에게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기적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각자 보내 받은 삶에도 곳곳에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시고자 하는데 나는 그 외삼촌 라반과 같은 사람만을 보고 내 스스로를 피해자로 생각하며 여전히 내가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일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고 온전히 알기 원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온전하게 알아 신비하고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바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묵묵히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변화되어야 될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라는 거 잊지 않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 영적인 말씀의 눈으로 나를 분별하고 온전한 삶의 길을 알아서 그 길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의 곳곳에서 물론 나는 갑이 아니라 을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법도에서 피해간다는 생각하지 않고 바르고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담대히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동행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